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등장하는 네 가지의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노,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실수가 출애굽 사건에 있었던 것을 회상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또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네 가지 사건이 출애굽기에 잘 아시는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지은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민수기에 기록된 그 길로 인하여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정탐꾼들의 보고 민수기 13장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받은 보고에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 세대가 다 광야길에서 죽게 되는 커다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일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예인가요? 앞에 있었던 9장 26절과 27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미로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의 존재와 생애 모두를 집중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해야 되는 견눈을 팔 틈이 없는 일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에 관한 이야기였죠? 당시 고린도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구별과 성별을 지식이나 또는 더 많은 관용으로 자신들을 집중하여 기독교인으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일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권리로 높은 차원의 이해로 생각한 것들에 대한 꾸중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본인들의 이해와 지식의 보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데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내가 가짜들 앞에 있는 음식을 못 먹을 게 무엇이냐라는 어떤 자랑 까지 나갔습니다. 바울의 답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얻은 구원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안다면 우상을 만들고 믿고 매달려서 벌벌 떠는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만족하고 항복하여 순종하는 모습으로 기독교인 된 것을 증거해야지 그런 방임과 구별 없는 혼란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으로 그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10장 1절에 있는 이 말씀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기 나오는 것은 무슨 그 의미가 더 깊고 더 오묘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가장 쉬운 이야기,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현장에서 행한 잘못이었고 벌이었다. 그들이 몰라서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받은 진노가 아니라 그런 커다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구별되어 그 큰 역사로 애굽 왕 바로로부터 꺼낸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구름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반석에 물을 마시게 한 그 조건 하에서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일에 온 인생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차원에서 아무 자유도 없고 아무런 선택도 없고 매여 사는 것인가?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학교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늘 하던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고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학교 안 다녀봐서 모른다는 표정을 짓지 마시고 학교 때도 10대에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20대에도 고민이 있고 목숨을 걸 만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까 그때가 제일 편한 때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복입니다. 땡땡이 치는 것이 벌입니다. 알만한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권면입니다. 명예롭게 사는 거다. 그것이 진정한 가치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불만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 진지한 기독교 신앙보다 더 재미있고 어떤 면에서 해봄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철없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혹은 어떤 다른 덕목들, 진지함이나 헌신이나 열심이나 거룩이라는 단어들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서 그렇습니다. 한 인간의 인간된 가치는 그가 자기가 사는 환경 속에서,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운 존재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력에 관한 문제도 지식에 관한 문제도 능력에 관한 문제도 아닙니다. 반가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피할 그늘이 되며 안심이 되며 격려가 되며 고독과 원망을 털어놓아 짐을 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예수가 그 최고의 모범이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컨테이너를 보라가 아니라 어린 양이지요. 무슨 권력과 무슨 성깔과 무슨 적대성이 거기 있겠습니까? 어린 양에게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이런 유혹들에 빠지는 것으로는 가장 본질적인 오류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왜 우상 숭배를 했느냐? 먹고 마시고 뛰어놀려고. 그겁니다. 우상 숭배가 나쁘다. 그것 하나로 명분으로 거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 때문이냐? 네 마음껏, 네 마음껏, 네 마음껏 살게 되니까 거기에 음행도, 거기에 원망도, 거기에 시험도 나옵니다. 이 10절에 나오는 이 원망이 사건으로는 시간적으로 금송아지 사건 다음에 두 번째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보고가 13장, 민수기 13장에 나오고 14장에서 백성들의 원망이 터집니다. 우린 못 들어간다. 우리가 보기에도 저들 앞에 우리는 그 아낙 자손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못 들어간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울고 원망해서 무슨 벌을 받았다고요? 홍해를 건넌 성인들,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라가 됐죠. 그게 무슨 벌이죠? 그저 다만 시간을 보내는 인생이 되었다는 벌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부러 준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것도 담아주지 않는 존재와 인생이 된다는 것이 벌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우리의 욕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벌이지요. 나머지는 그 후에 생긴 것들입니다. 길이 피곤하다, 먹을 것이 없다, 그 와중에서 말이죠. 그 원망, 그런 불평에 할 게 없죠. 적극적인 가치를, 영원한 명예를 아무것도 만들 수도, 담을 수도, 책임을 질 수도, 자랑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앞에 이 얘기를 꺼내들고 저들이 요구했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지식의 증거다. 우리가 우상 앞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아무런 신도 없다는 걸 아는 우리의 이해력이요, 관용이요, 지식의 깊이다. 바울의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이 가진 신앙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는 그분을 담아내는 것이어야 한다. 시간을 허비하고 너희의 존재의 정체성을 놓고 허랑방탕하는 것일 수 없다. 그것이 무엇에서 나타나느냐? 너희 형제들이 너를 보고 시험에 빠지지 않냐? 네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알아. 우상 앞에 놓인 재물을 먹는 것이 거리낌이 없다면 너에겐 자유겠지, 지식이겠지. 그러나 그것으로 네 형제가 시험을 받는다면 네가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느냐? 네 신앙의 정체성과 가치가 무슨 역할이 있느냐? 하물며 세상은 어떻겠느냐? 그렇게 묻는 말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중요한 말들이 이 예화와 이 설명의 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6장에 이 말씀이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 나오죠.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것. 무슨 뜻일까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가 있음으로써 옆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과 이웃 사람이 경쟁적으로 대비되지 않고 옆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며 책임을 나누며 격려를 나누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 잘못하지 않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형제를 부축해 주지 않는다면 너는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다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오해가 있죠. 그러니 교회 예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사회에 구제와 봉사를 하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선단체거나 봉사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모든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빼놓으면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조직과 이 공동체를 유지해야 됩니다. 당연히 고백 이외에서 다 다른 얘기로 충돌을 하는 법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에 모든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굶고 회의할 수는 없으니까. 왜? 우리가 낸 헌금은 선교와 봉사에 쓰이지 않고 전부 먹는 데 들어가는가? 저 사람들이 다 먹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내 남편, 내 친구가 여길 서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는, 밖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같은 예수를 고백하고 주의 일하심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함께 앉아서 같은 소리 하는 경우는 성가 찬양할 때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장이 다르고 그래서 매사에 불만입니다. 그걸 묶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서 하나를 만들면 그 부서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서에 모인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묶고 나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묶고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파토내지 말고 끌고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사람은 큽니다. 나와 다른 생각, 다른 말, 표리부동, 무지함, 고집, 왜곡, 기만을 만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받는 시험이 뭐죠? 나 그만둘래입니다. 나 안 할래. 우리 성가대는, 남성 성가대는 작년에 저를 매우 놀라게 했는데,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무슨 횟수가 기억이 안 나니까 유럽에 순회 공연을 가겠다 그래서 정말 놀랐습니다. 난 그렇게까지는 갈 줄 몰랐습니다. 갔으면 은혜가 되었을까요? 되었을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신앙에 그 깊이와 고집을 보고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죠? 아, 대꾸를 안 해서 무산되었습니다. 아, 제가 가타부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뭐 말이 돼야 답을 하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의 생애에 고단함이 교회에 오면 해소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여러분 순진한 발상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라고 답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견디는 것. 어떻게? 잘난 사람이 져야죠. 다친 팔을 기부스를 해서 목에 건다는 거 그랬죠. 목은 그러지 않아도 머리를 이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누구나 돌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이고 있는 데다 이 팔을 그냥도 아니고 깁스를 해서 갖다 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고쳐집니다. 그걸 모르면 너는 아직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은혜를 담는 방법, 생명을 만들고 키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 다음이 재밌어요. 6장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 노릇을 하고 있으면, 그리고 자기가 옆에 있는 다른 지체의 짐을 지어주면 그것이 자랑이니라. 다른 보상은 없다. 누구의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 은혜의 손길이 된다면 그것이 최고의 보상이니라. 그걸 알아라. 그리고 금방 이 말이 따라 나오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거기다 밑줄 쳐놓으십시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옆 사람을 돌아보십시오. 한 교회 나오는 한 교회의 교우들을 돌아보십시오. 특별한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좋은 말 하시고 반가워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무엇이 본질적인 정체성이요 책임이요 주어진 기회인가를 알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여러분의 명예고 영광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잘잘못은 여러분이 감사가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존재에 감사가 있는가? 감사가 없으면 고통은 있을지라도 원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가 적습니다. 감사가 성경이 약속하는 것과 다르게 빗나간 탓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오시면 이 말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해놓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고 나라를 구하거나 시대를 구하거나 정의를, 평화를 만들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묶여있는 정황 속에서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책임,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랍니다.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런 약속이죠. 문제가 해결되거나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이 무슨 면책의 방법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게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기까지 해라. 그 다음은 내가 한다. 그러니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이 저리로 가면 죽는 길인 줄 뻔히 아는 길을 가야 되는 것. 그 자리까지, 죽는 자리까지 가시면 그 다음에 죽게 되는지 살게 되는지는 그 다음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죽는 길이기 때문에 죽는 자리까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매일 오늘 일을 오늘 하기 싫어서 내일에다 미루어서 언제나, 내일은 언제나 내일이듯이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자기 자리를 살지 못합니다. 자기가 당한 책임, 묶여있는 자리가 기대와 달라서, 그리고 힘에 겨워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하거나 오늘 해야 될 일을 이 불평으로 내일로 떠밉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인생을 못 살고 아까 예를 들었던 그들의 금송아지 사건, 음행, 원망, 시험이 실제로 공통되게 지적하는 본질, 내 책임, 내 기회, 내 자리를 내가 늘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라는 데에 이 두 구절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지금의 정황, 현실, 조건을 사십시오. 힘드십니까? 힘들게 사십시오. 할 말이 없으십니까? 입을 다물고 사십시오. 살아내십시오. 울려거든 견디기 위해서 우십시오. 웃으시려거든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웃으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건 최선책입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애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답답해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담는 방법이요 그의 백성들을 기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영광 받으시는 조건이라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의 존재와 조건을 위대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늘 부러운 눈과 시기와 원망으로 변명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동정을 구하는 비겁한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자리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일하고 계시다고, 은혜를 담고 계시다고,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